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3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재명 후보를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당원 투표와 국민선거인단 여론조사를 모두 합해서 89.77% 득표로 역대 대선 경선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먼저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변은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전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에 확정됐습니다. 지난주 충청과 영남, 어제 호남에 이어 오늘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에서도 독주를 이어가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오늘을 포함해 모두 4차례의 경선에서 이 후보가 기록한 누적 득표율은 90.32%로 90%를 넘겼습니다. 이 후보는 정권 교체와 경제 회복 모두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의 최고 공직자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최고 공직자가 어떻게 희망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 후보 결정엔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반영됐는데 여기서도 이재명 후보의 독주는 확인됐습니다. 국민선거인단 여론조사에서 89%가 넘는 지지율을 얻어 최종 누적 합산 89.77%로 역대 경선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본선 진출자를 가리면서 가까스로 과반을 넘긴 뒤 당내 갈등으로 이어졌던 지난 2021년 대선 경선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한 김동연, 김경수 후보도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 팀입니다. 오늘 이후로 민주당답게 더 크게 단합합시다.
오늘 선출될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반드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만들어냅시다.
이 후보는 최종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통합과 분열의 대결이라면서 정권교체 뒤 국민통합을 제1과제로 두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할 당원 투표와 대국민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인데 당원도 아니고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가 후보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모습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단일화 시점과 방식까지 언급했습니다.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로서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한 대행의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던 안철수 후보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치라는 것은 또 개인의 결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당 최종 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서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 대행과 토론 두 번 하고 원샷 국민 경선을 하겠다고 밝혔고 어제 한 대행의 차출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방식까지 언급되자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단일화 얘기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승부하는 게 자신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 같아요.
후보들은 어제 토론회에선 서로에게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홍 후보가 김 후보의 역사관을 비판하자
지난번에 장관 인사청문회 하실 때 보니까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랬죠. 이제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이거든요.
김 후보는 일본이 강제로 우리의 국적을 뺏은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탄핵 찬성 입장인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도 날선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안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출신이라 지적했고 한 후보는 문재인 박원순 지지하며 당적을 많이 바꾼 분이라 맞받아쳤습니다. 대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가 절반씩 반영되는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는 모레 발표됩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돼서 이미 공식 행보에 들어가는 이재명 후보와는 누가 언제 맞붙게 될 것인지 정치부 최규진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규준 기자, 이번 6월 3일 대선의 대진표가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네, 민주당은 다음 주 중으로 경선 캠프 체제를 마무리하고 조기 대선을 이끌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각각 절반씩을 반영한 2차 경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결과를 발표하고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올 경우 당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게 오는 29일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탄핵 책임을 놓고 표가 분산되면서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때는 1, 2위 득표자 간 같은 방식으로 다음 달 3일 최종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정하게 됩니다.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도 변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그 대진표 짜여지는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르면 오는 30일 총리직을 사퇴할 거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공직자 사퇴 시한이 다음 달 4일까지라서 정말로 출마할 생각이면은 그 전까지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국무회의가 오는 29일에 있으니까 그 즈음에서 거취를 정리하고 출마 여부를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출마하게 된다면 한 권한대행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도 관건입니다.
네.
한 권한대행이 입당한다면 국민의힘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의 동의를 얻어서 원샷 경선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 차례나 컷오프를 통과한 다른 후보들이 여기에 동의할지는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무소속의 한 대행과 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 달 후보 등록일 전까지는 당권을 넘기는 여부를 두고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이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한 대행과의 단일화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한 대행의 그 지지율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5일에 발표한 JTBC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가상 3자 대결에서 한 대행이 다른 국민의힘 경선 후보보다 지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도 58%를 기록했는데요.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윤석열 시즌2를 꿈꾸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 대행이 실제로 출마할 경우에는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할 한 대행이 직접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거센 비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료 출신인 한 대행의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과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가 포기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사례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최규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사라 기자,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의 이 대선 경선 조금 전 마무리됐지만 이 현장에서 뜨거운 열기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경선에서는 당 추산에서 1만 5천여 명의 인파가 몰렸는데요. 이 후보의 득표율인 89.77%가 발표되자 이 당원들은 이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권리당원과 대의원, 재국민투표에서는 이 후보의 득표율이 무려 90%에 육박을 했고 국민선거인단,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에서도 이 후보가 89.21%를 기록을 해서 대선 지지율 1위 후보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내란 종식과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며 정권 탈환을 다짐했습니다.
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런 득표율이 나온 건 처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대통령 후보를 통틀어서 가장 높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후보 경선에서의 최고 득표율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83.97%였습니다. 민주당 진영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득표율 78.04%를 기록을 했는데 이 후보가 80%대 지지를 받은 첫 후보가 됐습니다. 지난해 8월 당대표에 연임을 했을 때 전당대회 때 도 이 대표는 85.4%로 득표율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또다시 대선 경선에서 자신의 기록을 깨면서 가장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인 후보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각각 2, 3위를 차지한 김동연, 김경수 후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두 후보 모두 끝내 한 자릿수에 그친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를 각각 득표했습니다. 아마 두 후보 모두 원팀을 강조한 만큼 결과에 승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민주당은 경선에서 이 네거티브 경쟁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동연, 김경수 후보 모두 차기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 만큼 대선 이후에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 선출 뒤에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 세 후보가 함께 뛰겠다고 경선 과정에서도 약속한 바 있는데요. 선대위가 정식으로 출범하고 나면 일부 후보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이 합류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함께 선거 운동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대선 본선 주자로서 어떤 행보가 예정이 돼 있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이 지도부와 회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대권주자 행보에 들어간 겁니다. 내일은 현충원을 참배를 한 뒤에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민생이 어렵다고 특히 강조를 했는데요. 첫 행보 역시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두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오는 30일에 중앙선대위를 정식으로 꾸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JTBC 박사랍니다.
네, 조기 대선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입니다. 문제는 공소시효가 빠듯하다는 점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중 공소시효 만료가 가장 임박한 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했다는 의혹입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공소시효는 2022년 3월 9일 대선일로부터 5월 10일 취임일까지 진행되다 윤 전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정지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4일 파면 결정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해 오는 8월 초면 만료됩니다. 공소시효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이 기간 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이었는지 또 허위사실인 점을 알고도 발언했는지 등을 확인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결정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공소시효는 아직 멈춰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 민모 씨의 2심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의 공소시효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7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최대 10년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당선인 신분에서의 공천 개입 의혹은 공무원 신분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봐서 6개월이 아닌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를 약속했지만 시행일 전부터 대리점에서 유심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현장 조사가 늦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관련 부처에 국민 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마포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사람들이 유심을 교체하러 줄을 섰습니다. SK텔레콤이 무상 교체해주겠다고 한 날은 내일부터지만 평일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들은 일요일 문을 연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직장 다니는 중이라 시간이 안 돼서 일요일 날 인증 대리 거거든요, 찾아서. 근데 지금 유심도 없는 상태고 제가 또 직장 때문에 뭐 평일에 나와 있을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난감하네요.
하지만 유심이 남아있는 곳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심 무료 교체 대상자가 2,500만 명이 넘어 일부 대리점에서는 내일 유심 교체를 위한 오픈런까지 예상됩니다. 한 대리점은 유심 170장이 들어왔는데 다 나갔고 내일 50장이 들어오는데 선착순으로 나가게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한 빨리 들어오는 대로 해야 되는지 일단 지금 물량이 없다고 하니까 물량 있는 데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안전장치로 거론되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는 이용자가 몰리며 제대로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과기부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과 유심교체 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해킹 사고 당시 정부기관 대처에 대해서도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 해킹 사실을 안 지 이틀 뒤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하루 지나 현장 검증을 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물리적으로 현장 조사를 나가는데 하루 정도의 소요 시간이 필요했다며 하루 동안 SK텔레콤과 소통하며 상황 파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강원 인제에서 발생한 산불이 20시간 만에 대부분 진화됐습니다. 부산에선 음주 차량과 신호 위반 차량이 충돌해서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구석창 기자입니다.
능선을 따라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밤엔 용암 같은 불길이 산허리를 휘감습니다. 어제 낮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오늘 오전 9시 대부분 꺼졌습니다.
20시간 만에 인명과 주요 시설 피해 없이 주불 진화 완료하였습니다.
산불 피해 구역은 73헥타르, 축구장 102개 크기로 추정됩니다.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평생 쓴 일기장과 귀중품 등을 챙겨 대피한 주민 254명도 귀가했습니다. 산불로 통제됐던 서울 양양고속도로 해당 구간 통행도 오늘 아침 재개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5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83살 남성이 숨지고 주택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두 대가 부서진 채 마주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3분쯤 부산 사상구 감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 차량과 신호 위반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음주운 사람은 직진신호를 찍긴 했고 술 안 먹은 사람은 직진신호를 좌회전 사고 난 거예요.
좌회전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20대 여성이 숨졌고 음주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오전 1시 14분쯤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서울 방향 서수지 톨게이트 부근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전기차 운전자도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술에 취해서 차를 몰다가 경찰이 따라오자 아파트 쓰레기통 안에 몸을 숨겼다가 붙잡힙니다. 잡고 보니 전과 22범의 무면허였습니다. 경찰이 검거 당시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차선을 넘나들다 아파트 차단기 앞에서 멈추는 흰색 차. 그 뒤로 경찰차 한 대가 바짝 붙습니다.
차가 음주를 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112 신고가 들어서 저희가
경찰이 잠시 내려달라 요청하자 그대로 차단기를 들이받고 직진합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잽싸게 뒤따르고 흰 차는 주차된 차를 다 긁으며 아파트 주차장에 급히 멈춥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 휴대전화까지 떨어뜨리며 허둥지둥합니다. 그러더니 재연설비실로 달려갑니다. 이 모습을 CCTV로 다 보고 있던 경찰은 남성이 들어간 방을 급습했습니다. 남성은 없고 쓰레기통만 가득한 방. 낌새를 눈치챈 경찰이 나오라고 외치자
나와요. 보기 중에 있습니다.
맨 안쪽 쓰레기통에서 남성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이제 잡혔구나 생각을 했는지 출구를 열고 나왔어요.
경찰은 그 자리에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 다만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폭행과 특수절도 등 전과도 22건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이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가 수많은 추도객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애도 기간이 이어지고 새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는 이르면 다음 달 6일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잠든 목관이 성 베드로 성당을 떠납니다. 걸음걸이에 맞춰 천천히 진행되는 운구 행렬엔 국가 원수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각계각층이 모였습니다. 15만 명에 달하는 추도객들은 1시간가량 박수를 치면서 교황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안장된 곳은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프란치스쿠스라는 라틴어 이름이 새겨진 교황의 무덤은 오늘부터 대중에 공개됩니다.
I know for the whole night we are came here. So we want to see his funeral, we want to say the bye-bye because he is the living saint. Very humble and simple.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성 베드로 광장에선 매일 추모 기도회가 열립니다. 교황청은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 준비에도 돌입했습니다. 콘클라베는 추기경단 135명 모두가 후보이자 유권자로 참여하는 독특한 교황선거 방식입니다. 시스티나 성당에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와 성당 굴뚝에 흰 연기가 나올 때까지 하루 두 차례 투표하는데 이르면 다음 달 6일 시작됩니다. 그전엔 하루 두 번씩 추기경 회의가 진행됩니다. 짧은 연설과 대화로 추기경들이 서로를 탐색하고 교황으로서의 능력을 가늠합니다. 우리나라의 유흥식 추기경도 참여합니다. 추기경단 대다수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인물인 만큼 교황의 유지를 계승할 사람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는 가운데 생전 교황과 공개적인 충돌을 마다하지 않던 추기경들이 보수파를 결집할지도 주목됩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4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유화 메시지를 보내온 러시아를 향해서 갑자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지난 2월 백악관 막장 회담 이후 두 달 만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은 민간과 도시에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었고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러시아에 2차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번엔 웃었습니다.
A lot of details, if it's possible, because the questions were sensitive questions.
트럼프 대통령은 바티칸을 향하면서 가자 지구에 대해서도 유화적 입장을 냈습니다.
Gaza came up, and I said, you know, we gotta be good to Gaza. Those people are suffering. We gotta be good to Gaza. We're gonna take care of that.
현재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변덕으로 악명이 높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급격한 입장 변화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유력한 원인은 지지율입니다.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54%로 긍정평가 42%를 크게 앞섰습니다. 특히 그동안 지지율을 떠받치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55%로 과반을 기록한 가운데 관세로 대표되는 교육에 대해서도 53%가 부정적 입장을 냈습니다. 상대적으로 호응을 얻었던 이민 정책마저 부정 여론이 51%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은 트럼프 위기의 지난 100일을 혼란스럽다 또는 무섭다고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의 지원을 받아서 접경 지역인 쿠로스크를 되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끈끈한 유대가 강조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달 러시아 전승절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북한군의 도움을 받아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역인 쿠르스크 영토를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군 파병에 대해 평양에 물어보라며 공식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브릭스 정상회담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도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Как вы знаете, сегодня, по-моему, только ратифицирован наш договор 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Там есть статья 4. И мы нисколько никогда не сомневались, что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파병은 지난해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유사시 상호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실상 북러 간 군사 동맹이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을 맞아 성대한 전승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유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승절 열병식에 직접 참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이 오늘 자정쯤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왔지만 단속을 피해서 기습적으로 한 겁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 최성용 대표 등은 납북자와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북 피해자들의 사진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담은 인쇄물 다발을 헬륨 풍선 8개에 실어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계속 연이어서 어제는 또 4인 합동 토론 하시기도 했고 맞수 토론 하시기도 했고 계속 토론 일정을 이어가고 계신데 근데 네. 그렇게 토론이 시작이 되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다 이런 조사와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왜 그렇다고 보실까요?
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저하고를 같이 넣었을 때 그럴 때는 우리 둘이 비슷하기 때문에 둘이 갈라서 서로 먹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한덕수 후 권한대행을 빼고 하면은 제가 여전히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토론 내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탄핵의 책임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야당과 한동훈 후보에게도 일부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계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대통령께서 계엄을 했지만 탄핵에 대한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탄핵은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에 특히 내란 부분이 국회에서 의결한 소추에서 빠지면서 과연 내란이 빠지고도 국회에서 소추가 됐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나머지 이제 증거 채택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얼마나 채택하느냐 이런 부분에도 보통은 형사재판에서는 없는 그런 방식으로 헌법재판소가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 특히 8대 0이라는 숫자는 박근혜 대통령도 8대 0 이번에도 또 윤석열 대통령도 8대 0 뭐 헌법재판소가 항상 만장일치로 이렇게 대통령을 연거푸 탄핵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의혹과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 윤 전 대통령의 책임보다도 헌법재판소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물론 책임이야 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니까 자체가 탄핵을 된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가 많다. 특히 공수처가 과연 이게 제대로 체포를 제대로 했느냐, 그게 법에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이 과연 제대로 좀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논란과 의문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그 헌재 판결을 조금 부정하시는 듯한 말씀으로 들려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부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네.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 내란 부분에 대한 것, 계엄이 내란이다 하는 부분을 국회의 탄핵 소추 결의서에는 나와 있는데 그 중간에 빼줬습니다. 그런데 이 빼는 과정이나 그 이후에 재판 절차 과정에서 충분하게 증인 채택이나 또 증거 능력으로서 경찰과 검찰의 그 진술을 줘서 이런 것들을 증거로 채택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부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었다 이런 것들은 논란의 소지가 많고 앞으로도 헌법재판소는 상당한 정도로 만약 헌법이 개정된다면 헌법재판소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토론회에서 부정선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음모론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뭐 지난 총선이나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걸까요?
부정선거론이 뭐냐, 음모론이 뭐냐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그 아들을 특채한다든지 직원들을 특채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도 수십 건이 나왔는데 이건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사전선거, 특히 관외 사전투표 부분은 그 투표함의 보관 문제, 한 다섯 해 동안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보관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또 관외 사전투표 용지가, 투표지가 자기 주소지 선거관리위원회로 우송되는 과정이 제대로 안전하냐, 또 투표 용지가 제대로 됐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드시 밝혀줘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안 밝혀지고 계속 의혹을 증폭시키는 선관위 내부의 부정 비리 이런 것들이 또 나오니까 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하고 국민들이 의혹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즉각적으로 하나하나 밝혀서 의혹을 다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후보님께서 이제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셨는데 그거 부정선거다라고 부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네. 의혹 제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 워낙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표 한 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한 표 한 표가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명을 하고 밝혀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행정도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히지 않으면 또 즉시 밝히지 않으면 이 의혹이 우리 민주주의 제도 전체를 불신하는 결과로 가져오기 때문에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또 언제든지 그런 것을 밝혀나갈 책임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대통령에게 이제 미래 비전이라는 게 참 중요할 텐데 후보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뭐 2040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 이 분야는 꼭 투자를 하고 싶다는 지점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특히 AI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AI 인재를 양성하고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이든지 관련된 기반 기술을 확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분도 지금 상당히 협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나라 바이오 부분 이런 부분에도 확실하게 앞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선 시즌 초반에 유독 약했던 이정후 선수가 미국에선 찬란한 4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점 1위 투수를 상대로 안타를 쳐냈습니다. 미국에선 봄도 안 타고 왜 이렇게 잘 치는 건지 전영희 기자가 직접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이정후가 1회 첫 타석부터 깨끗한 안타를 만듭니다. 경기 전까지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점 1위였던 말리의 커터를 받아쳤습니다. 4경기 연속 안타에 6경기 연속 출루, 타율 3할 2푼 7리로 내셔널리그 4위입니다. 시즌 초반 유독 약했다가 5월부터 정상 궤도를 타던 KBO 리그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올해만큼 4월달에 좋았던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없었던 것 같고.
이정후는 지난해 재활 이후 방망이를 빨리 잡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준비 기간이 길었습니다.
차근차근 올려가는 스타일인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거의 캠프 때 치는 것만큼 많이 쳤습니다.
미국에서 자신에 대한 물음표를 지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초반부터 제가 좀 뭔가 보여줘야지 좀 저에 대한 의문도 그렇고 또 많은 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잔인했던 4월이 찬란하게 바뀌었지만 아직은 덤덤할 뿐입니다.
잠시 제가 머물다 가는 기록이라고 생각해서 162회 끝날 때까지 좀 잘해서 최종 성적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미디어들은 이정후가 잘 치는 비결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팀 대로사 감독은 지난해보다 공격적인 배팅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정후는 타순이 바뀐 영향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1번을 쳤을 때는 좀 공도 많이 보고 출루를 하려고 좀 했던 반면에 3번 와서는 빠른 카운트의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특히 왼손 투수의 강한 비결은 말을 아꼈습니다.
우투수보다 이거는 그냥 제가 영업 비밀이어서 저 혼자 알고 있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활약 속에 시즌 초반 상승세입니다. 오늘도 9회 베일리의 끝내기 안타로 텍사스를 3대2로 꺾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에 올랐습니다.
이정후는 내일 텍사스와의 홈 3연전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JTBC 전영입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제주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4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지만 낮 기온이 17도에서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부산 21도, 대전과 광주 22도, 대구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식 전해드리면서 현장 연결을 비롯한 기타 상황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